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긴장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긴장을 안 하는데 오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긴장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여기 이 자리 밑에 여기는 목사님이 서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서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 종일 긴장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평생 이렇게 긴장하고 복음 앞에 살면 나도 참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이 집회 제목이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하실 때 복음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또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그런 부분들에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사진이 좀 옆으로 좀 많이 벌어졌네요. 조금 이렇게 모으면 좋은데.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야경입니다. 야경인데, 이제 야경이 되기 전에 이제 노을이 막 낄 때 이제 성전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걸 보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서 계시는 쪽은 이제 감람산 쪽이에요. 감람산. 감람산 정상에서 지금 성전산을 향하여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향하여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사진 한 장 띄웠습니다. 사진을 좀 많이 띄워가지고 시간을 한번 띄워볼까 하는 그런 좀 속셈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종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꾸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저 사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황금돔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 황금돔 때문에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예, 네, 제가 글도 쓰고 또 목사님 통해서 또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저 뚜껑을 열면 안에 바위가 하나 나옵니다, 바위. 한 이 정도, 요거보다 반틈 정도, 한 이 정도, 이 강대상 반 정도 되는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하나 나옵니다. 얼핏 보면, 거기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딱 좋아요. 그런 평평한 바위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바위 때문에 싸워요.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황금 뚜껑을 딱 열면 나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뭐 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굳이 꼭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개종하셔야 됩니다. 무슬림으로. 그러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바위가 왜 그러면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됐냐면, 저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제가 바위 사진은 준비를 못했어요.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으로 할게요.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올려놓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제단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돼버린 거죠. 저 장소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막 시대,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끝냈다는 말이냐면, 성막 시대를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시대하고 성전 시대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론 차이는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성막 시대는 성막의 기명의 수가 작다든지, 뭐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막 시대는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닙니다. 이 예를 들면 시내 광야에서 길갈에서 실로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막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시대는 그 옮겨 다니는 성막 시대를 끝내고 정착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딱 정착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전 시대예요. 그러면 성전 시대에 저 자리가 왜 중요하냐? 솔로몬 성전을 저 자리에다가 지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벽이 있고, 딱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유대인의 뜰이 나오고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떡상, 등대, 향단 있죠. 그리고 이 성소를 딱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까 저기 황금돔 뚜껑을 연 그 자리, 거기 안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솔로몬이 모세시대 때 썼던 그 법궤를 올려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이게 이제 몇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까? 제 3성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 이제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인류 마지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3성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 팀들이 있어요. 성전 재건 운동 팀들이 있는데 12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개 조직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들은 이제 법무팀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법무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는 딱 그 뭡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저기다가 다시 삼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안 해오다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면서 이 성전 재건 운동 팀들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운동 팀들은, 자,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 재건 운동 팀들은 그 이후로 힘을 받았어요. 힘을. 제가 한번은 우리 집 뒤에를 봤는데 우리 집 뒤에 뜰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조기가 꽂혀 있었어요. 야, 이게 뭔데 여기 성조기가 꽂혀 있지? 그리고 이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군사시설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우리 집 뒤에 그 성조기 꽂혀있는 그 자리가 바로 대사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올인. 100% 지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성전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마지막에는 유대인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에게 힘을 한번 보태줄 거야.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뭐 성전에 들어갈 기명, 뭐 벽돌, 뭐 도면. 저는 도면도 봤습니다. 도면. 그리고 뭐 다 나왔는데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자, 이거는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여기다가 제 3성전을 짓는데 어떤 모습으로 3성전을 짓는지 여러분 좀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한번 보시고 싶습니까?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지어져 있을 제 3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박물관에서 사진 불법인데 몰래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 요거를 요 모양으로 지금, 물론 좀 이제 좀 도면이 안 맞으면 좀 모양이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다시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기 아파트 저 뒤쪽 우리 집이 있는 곳이고요. 이제 삼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죠. 한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영재, 예, 목사님.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알아?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목사님하고 로마서 11장 26절 그 교제를 할 때였어요. 야,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알아?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날 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는 징조가 있어.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다 해. 근데 아무리 이거를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져. 아, 내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했다. 이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 죄가 안 없어져. 죄사함 받고 싶어서 막 해도 다 알아도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이게 마음에 안 믿어져. 그게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는 거야.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CLF하고 또 이제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어판 번역교전 완본편입니다. 여기. 우리가 요 번역교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리냐면, 번역을 거울 번역이라 해가지고요. 거울처럼 번역한 거예요. 영어에서 히브리어로 거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에 동참한 유대인은 6명인데 그 중에 4명을 제가 잘랐어요. 왜? 지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4명을 제가 잘랐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교정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교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이 영어화 표현하고 히브리어 표현하고 어감이 너무너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이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임상실험 막 이걸 나눠주고 읽어보라 하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아, 문장이 너무 어렵고 막 이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한 번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걸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씩 웃더라고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 박옥수 목사님 알아요 하더라고. 유대인인데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바오스 목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제가 바로 그 바오스 목사님 TVN 방송 히브리어 방송 번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다가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목사님 말씀 듣다가 악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 자살하려 했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고 내가 악령에서 벗어났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이제 월캠을 참석했습니다 하고 좀 마음도 좀 바꾸고 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교정할 사람들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이 교정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나는 목사님 말씀이 교정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하고 또 교정하는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 교정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 1년 가까이 다시 교정을 하면서 모든 표현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확 와닿도록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다 고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이제 워드 작업을 해서 죄산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넣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넣으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거를 현지에서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을 만나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박우수 목사님의 죄사함 끝남의 비밀 1권이 공식적으로 히브리어판 완본판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셨냐면 이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진짜 막 꼭 총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서. 그 소망이 있다면 이게 뭐 욕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14만 4천 명은 다 이 책 손에 안고기 들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책을 한번 잡으면 진짜 책을 좋아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겠다. 특히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그 6번 영원한 제사 이 부분은 진짜 놀랍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안수복음을 듣고 했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안수복음 이 말씀은 진짜 위대하다. 너무너무 위대하다. 한 번은 제가 사역자 모임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책망하실 때 늘 사역자들 양잡고 소잡는 것밖에 몰라. 그거 하나로 다 될 줄 알아. 하고 야단치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에 살아보니까 이 양 잡는 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진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한번 어떤 유대인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 딱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어떤 기독교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봤다 하면서 종교인인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죄를 넘겨받았다는 말인데 언제 누가 어디서 죄를 넘겨줬어?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Wait. 쫙 했죠. 세례요한 나오고 아비야 반열의 세례요한이잖아요. 딱 나오고 막 쫙쫙쫙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다 이렇게 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누가 가르쳐줬냐 하더라고요. 그거 누가 너한테 가르쳐줬냐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내 스승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그분 유대인이냐 하더라고요. 유대인 아니라고 그러냐고 모르겠다. 나 유대인인지도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Dangerous. 이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 사람이 막, 물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 이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흥분하더라고, 종교인이. Dangerous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위험하다고. 미국계 유대인이에요. 막 위험하다고. 그 제가 뭘 이렇게 느끼냐면,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이 왜 목사님에게 안수복음 주셨을까? 왜 세례요한의 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가는 이 비밀을,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 못 전했거든요. 여러분, D.L. 무디도 이 말씀 안 전했습니다. 왜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을까?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너무너무 깊게 느끼겠는 거예요. 강하게 느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절대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분명하게, 너무너무 쉽게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마음에서 야 진짜 나는 진짜 행운하다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두를 어떻게 떼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사진 두 장을 띄워놓고 여러분의 관심을 이렇게 한번 끌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했고요. 굉장히 임박했고 지금 유대인들은 제 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3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교회에 떠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끝이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이 바톤이라는 마음에 제 마음에 좀 의심이 없거든요. 제 감정을 조금 드리자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말씀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제 감정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아들이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 막 이제 제 아들이 막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했을 때 그 마음에서 아 그냥 뭐 좀 몸이 좀 안 좋은갑다 소화를 잘 못 시키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한번 먹으면 막 12번씩 토하고 좀 심하게 토하면 막 18번씩 토하더라고요. 막 다 세렸어요 제가 숫자를. 근데 너무 많이 토하니까 이 먹은 것마다 다 토하니까 몸에 영양소가 파괴되면서 전해질이라 그러더라고 전해질 몸에 이제 전해질이 특히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제 쓰러지게 됐어요. 막 실신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한 달 사이 한 15kg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못 일어나고 이제 실신을 했는데 얘를 이제 중환자실에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의사들이 무슨 진단을 내렸냐면 의사들이 식도염이다. 요 몸에 식도염이 있어서 이 밥을 못 먹는 거다. 그 식도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식도염 판결을 받고 다시 좀 이렇게 영양제를 맞고 몸이 좀 회복돼서 식도염 약을 이제 복용하려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막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하게 토하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들레헴에 갔는데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베들레헴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베들레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KFC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일하게 KFC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면 막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막 총 쏘고 막 난리 나요. 한 번씩 데모하면 그 목숨 걸고 갑니다. 이제 그 먹으려고. 아들 생일 때 그럴 때요. 갔는데 막 토하는 거예요. 막 너무 심하게 토해가지고 막 예수님 탄생하신 그 동네에 막 너무 심하게 토해가지고 막 민망할 정도로 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다시 쓰러졌는데, 그 다시 이제 가니까 맥박이 30인 거예요. 맥박이 30. 근데 맥박이 30인 환자들은 그냥 일반 병실에 못 있는다.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막 맥박수를 이제 40 가까이 지금 그렇게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 맥박수가 나오는데 40이 나옵니다. 40. 그렇게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의학적, 그걸 잘 모르는데, SMA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십이지장이 있는데, 위 밑에 십이지장 옆에 이제 동맥이 지나간대요. 근데 동맥하고 십이지장 사이 이렇게 이게 좀 벌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키가 크면서, 이 몸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못 시키고 다 토한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 전에만 해도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그 의사들이 오진하면서 다시 가니까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몸에 링겔 꼽고 뭐 호스 이렇게 꼽고 오줌통 꼽고 못 일어나니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수술이냐. 여기 십이지장의 한 부분을 잘라서 다시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수술하는 건데, 수술하면 금방 낫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근데 수술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고. 그래서 부모의 이게 필요하다고,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자. 근데 제 마음에 이게 수술을 해야 될 일이면 이걸 제가 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우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메시지를 드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좀 상태가 어떤 거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목사님은 수술을 해야 된다면 나는 거기서 수술하지 말고 조금 회복을 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면 좋겠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보험 문제도 문제가 없고 또 한국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을 할 것 같으면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깨끗하게 낫든지,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경과보고를 조금 있다가 다시 경과보고를 다시 한번 해봐. 그러시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유대인 병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환자가 꽉 찼다고, 그리고 순번이 있는데 유대인 먼저, 이방인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순번도 밀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팔레스타인 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블레셋 병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쪽 병원도 괜찮은 게,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서 괜찮거든요. 그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사가 담당 의사가 4명인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어떡할 거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못 먹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낫는 건 불가능하다. 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영양이 너무 부족하고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더라고요. 너무 이게 심하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가서 수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아, 그러냐고. 아무튼, 여기서 수술하든, 한국 가서 수술하든, 수술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한국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한국 갈 거냐. 이걸 먼저 정해라.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 뭐냐면, 한국의 공항에 내렸을 때, 이제 비행기 12시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시간 다 빼면 한 1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아이를 딱 픽업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우리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겠다 하더라고.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영양제를 좀 더 막 이렇게 넣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회복이 됐습니다.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 막 맥박수도 50까지 올라오고, 맥박수가 30, 40 이르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는데, 맥박수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의사들도 지금 이제 좀 맥박수도 올라왔고 좀 회복된 것 같다. 비행기를 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픽업해서 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된다 합니다. 목사님,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아들이 병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오, 그래. 근데 장영재, 너 아들 다 나왔다며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 장영재, 너 아들 다 나왔다며 하시더라고요. 예?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좀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요.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오, 그래. 너 아들 다 나왔지? 다 나왔어.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좀 못 알아들으셨나 싶어가지고. 아, 목사님,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아들이 지금 맥박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화요일 날 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 근데 있잖아. 너 아들 다 나왔어. 하시더라고요. 세 번. 그 세 번째 딱 이야기할 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는 어떤 막 신의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확 느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행제 내 이야기 잘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가 아들 다 낳았다 했어. 딱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낳았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인재 자네 기도했어 안 했어? 아, 예,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지? 예, 하나님 우리 아들 깨끗하게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지? 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했어 안 했어? 했죠. 나도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의지해서 믿었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했어. 그럼 너 아들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물으시더라고. 나은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입은 나았어요, 목사님. 그래, 네가 아들 낳은 거야. 근데 자꾸 이 끝에서 이 목에 자꾸 뭐가, 근데 목사님 화요일 날 한국 가는 비행기 표가 있는데 이게 자꾸 나올락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어떤 마음까지 올라왔냐면, 내가 왜 목사님한테 전화했지? 아, 목사님한테 왜 전화했지? 하면서 막 그런 마음까지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야, 다시 기도하자. 내가 다시 기도해줄게. 그러면서 전화기로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이 늙은 목사도 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선교사 아버지도 아무것도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 당신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목사님이 하신 이 기도가 통째로 그대로 확 들어왔어요. 리코더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구원받고 나서 막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졌거든. 구원받기 전에 암기력이 좋았는데. 옛날에 막 고등학교 때는 막 왕조 막 그거 다 외웠거든. 막 조선 왕조 막 쫙쫙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이 기도가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다 외워졌어요. 전화를 딱 끊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인재 이제 뭐 해야 되는 줄 알겠어? 예, 목사님. 뭐 해야 되냐면, 너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줘. 딱 그러시더라고. 너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우리 아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되는데, 제가 막 맛있는 거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너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줘. 하시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아, 우리 아들은 지금 물도 못 먹는데, 물만 먹어도 12번을 토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말이 안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끊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고백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막 편지도 메시지도 보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훨씬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40일이 이제, 그 전체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아들이 막 토해가지고 막 그 입에 막 묻혀가지고 막 그 모습이 막 너무너무 막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작은 아들, 이제 얘가 이제 작은 아들이거든요.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우리 큰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작은아들은 중학생이에요. 둘이 근데 같은 학교를 다녀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작은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이놈은, 이 작은 놈은 유대인 학교 들어가서 유대인들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엄청 교만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기고 반에서 1, 2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매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아버지가 달라 하고 맨날 막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40일 동안 이 병원에 있으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학교도 못 가지, 성적은 바닥을 치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먹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또 중환자실에 밤에는 부모님 못 있거든요. 혼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돌아가지고 과자 들고 돌아가지고 막 과자 먹으면서 이제 막 뭐 링겔 갈아주고 하니까 막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우울증 걸려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한테 교제를 해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담당 의사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묻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언제 가기로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린 한국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한국 안 가? 그러면 여기서 수술할래? 여기서 수술할 거야? 날짜 잡을까? 언제? 여기서 수술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 하더라고요. 한국도 안 가고, 여기서 수술도 안 하고, 뭐야? 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야?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도 안 가고, 여기서 수술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나는 퇴원할 겁니다. 이 친구가, 막, 이 의사 선생님, 막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당신 미쳤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아들 부모 맞냐 아버지 맞냐면서 미쳤다고, 제정신이냐,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퇴원을 하냐, 그리고 당신은 병원법을 어겼다. 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일반실 갔다가 퇴원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바로 호수 다 뽑고 퇴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미쳤다 하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막 화를 내면서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 중에 무슨 소리를 했냐면, 저 당신 아들은 세상에 가장 불행한 학생이라고, 불행한 아이라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살 수 있는데 죽는다 하면서,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하나요? 이야기라도 해보라고. 하나님이 다 낫게 했다고.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의 종이 그랬다.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하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다. 내보고 막 미쳤다고 계속 하니까 열이 막 받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이지, 자꾸 미쳤다 하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열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이거든요. 이 의사 선생님 무슬림이에요. 당신 무슬림이지. 당신도 신을 믿지. 나도 신을 믿어. 네가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센 걸 내가 보여줄게 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해요? 제발 좀 그래 좀 보여줘봐라. 네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훨씬 센 걸 제발 좀 보여줘봐. 막 그러더라고. 둘이 막 싸웠어요. 옆에 있는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 여자 의사가 보면서 당신은 기적을 믿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앞에 있는 그 큰 의사를 막 눈치를 보면서 나는 기적을,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다. 왜 믿냐 하니까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의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이 붙어있는 게 열리는 방법밖에 없다. 왜 밥을 못 먹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를 불렀어요. 다시. 먼저 이제 그 아들 먼저 교제해서 들어갔어요. 사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박 목사님이 나한테 교제해줬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간증을 해줬어요. 아들한테. 근데 너무 재밌는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냐면 말이 잘 없고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근데 아멘 하면서 다 나았어요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는 지푸라기 잡듯이 그걸 팍 잡더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왜 믿냐면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프지만 나았다. 이 병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냄새 나고 옆에서 막 아랍 음식 막 먹어 쌓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프지만 나았다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이제 나 다 나았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되겠네요 하면서 막 믿음을 갖더라고. 그날 이후로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간호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얘가 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웃지도 안 하고 막 말도 없이 띵 이렇게 했는데 그날부터 막 웃고 이야기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너무 놀랬대요. 얘가 그래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하고 막 그러다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랬어요. 그 내가 겨자씨 한 알에 있는 아프지만 않았다 이거를 딱 펴서 두고 갔습니다. 근데 얘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100번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읽었으니까 근한 뭐 몇 주 읽었으니까 계속 그것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꽂혔겠어요? 안 꽂혔겠어요? 믿음이 막 충만하더라고요. 그날 교제라고 나가는데 그 의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따라 돌아보라고 갔어요. 자기 사무실에 데리고 앉혀놓고 커피를 따라주더라고요. 이거 내 맘 마시는 커피인데 최고 유럽에서 왔다 하면서 커피 한 잔 자기가 딱 타서 딱 주더라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하면 앉으라고.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한데 내가 진지하게 좀 묻겠다 하면서 플랜이 뭐냐 하더라고. 플랜 계획이 뭐냐 도대체 날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플랜은 이거야. 뭔데? 호수 다 떼고 집에 가서 죽을 먹이는 거야. 다 나왔어. 이 친구가 막 다시 막 와 뭐 이런 사람이냐 하면서 막 또 뭐라 아랍말로 막 저는 아랍어를 잘 못해요. 아랍말로 뭐라 막 하면서 막 아랍말 아세요 여러분? 열라 함드릴라 하면서 막 아랍말로 막 와하다 하면서 막 뭐 하는 거예요. 와헬 함멤 하면서 막 저는 아랍말을 잘 몰라요. 히브리 말은 조금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알라 하면서 막 인샬라 하면서 막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나를 잡았어요. 꼬시더라고요. 3일만 더 있자 하더라고. 3일만 지 상태 봐봐라. 지금 저 봐봐라. 네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마시는 음료수가 있거든. 마시는 약 음료수가 있어요. 그거를 마셨는데 2시간 만에 다 토했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상태를 봐라. 무슨 죽. 3일만 더 있자. 그러니까 저도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겠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럴까? 하면서 이제 그때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막 당신 무슨 소리 하냐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뭔데? 이 박옥수 목사님 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죽는 거야. 하나님 절대 우리 안 죽게 해. 마음을 정하는 거야. 왜 흔들려? 하더라고. 그 의사를 듣고 보니까 이놈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렸구나. 의사는 내보고 묻더라고. 저 아줌마는 지금 뭐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야 하더라고. 너 돌팔이래 할락하다가 지금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 퇴원한다. 준비됐냐? 다 나왔다고.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난 다 나왔는데. 호수 다 뗐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40일 동안 못 그러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이, 38년 된 병자가 생각났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못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40일 못 일어나, 누워있다 일어나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단 부축해서 집에 갔어요. 죽을 막 먹였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와 계셨거든. 죽을 막 먹였어요. 의사가 그 나올 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하면서. 정확하게 이틀 뒤에 네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토하고 병원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게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렇다 하면서. 반드시 네 아들이 아무리 죽을 먹어도 이틀이야. 먹은 모든 것을 다 토하고 이틀 만에 병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절대 안 토할 수가 없어. 지금 붙어 있는데. 우리 아들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바우스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 했어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내 위장 속에 들어가서 이거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좋겠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멘 해야지. 그죠? 저도 막, 진짜 괴로운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막 보면서 막 다 나았죠.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집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아들이 이틀 뒤에 반드시 토한다.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해라. 반드시 돌아와라. 내가 앰뷸런스 보내줄게.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할게. 반드시 돌아온다. 이틀이야. 이틀. 그 소리가 메아리죠. 이틀이야. 이틀. 그 나왔어요. 죽을 막 먹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제 아들이 화장실에서 으악 하고 막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려봤어요. 12번. 정확하게 또 12번을 토했더라고. 완전히 막 먹었던 죽을 다 기어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프지만 나았다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역시 그 의사 말이 맞았구나. 미국에서 공부했다 하드마 막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그 의사 말이 맞았다. 그럼 제 아내도 목사님 말씀을 믿고 죽는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놔놓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앰뷸런스 불러라.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게 다 뽀록이 났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가족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둘러 앉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 진짜 마음에 막 고민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도 막 떠오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야, 목사님은 다 나왔다 했어. 목사님 기도 내용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니야. 막 하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제가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토를 하고 나면 입에 막 이 구토물이 막 묻어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입에 구토물이 묻어 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빠, 저 다 나았어요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신종어를 개발했어요. 우리 그 자막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아들이 카톡 프로필이, 그 당시 우리 아들 카톡 프로필인데, 토하지만 나았다. 아빠, 토하지만 나았어요 하더라고. 목사님은 아프지만 나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프지만 나았다 했는데, 그러면 나도 토하지만 나았어요 하더라고. 그때 그 밀려오는 그 부끄러운 마음, 막 진짜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밀려왔습니다. 진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하려고 목사가 됐나 하면서 막 확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도 너무 민망하고. 그날 우리가 뭐 한 줄 아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전화로 교제해 주시면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장영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네한테 어려운 일을 주신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자네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야 돼. 생각을 해봐. 네 아들이 나중에 강대상 앞에 서서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못 고친다 해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의사들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게 낫냐. 지금 네 아들이 믿음을 배워야 돼.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돼. 지금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면,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네 아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교주셨거든요. 그날 우리가 회개했어요. 완전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하나님 의지 안 했는데 하나님 안 믿었는데 오늘 이 시간 진짜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프지만 나았습니다. 토하지만 나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자꾸 우리 아들이 토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 좀 토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몸무게가 15kg가 더 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토하지를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열렸다 합니다. 지금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월드캠프 올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구원을 한 다섯 번 정도 받았어요. 월캠 나올 때마다 구원받아. 월캠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구원받은 걸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걸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내 죄 사했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옛날에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꿈이 맨날 무슨 막 이상한 막 그런 거였는데 선교사가 꿈이래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 집회인데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드렸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잖아요. 서점에 가도 성경은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달아져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 아멘 하신 분 손을 보세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대부분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진짜 복음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날 교제를 안 해주셨다면 만약에 그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렇게 안 이끌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막 수술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민망스럽고 지금 사진 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야 너 그 교회 문제 많다 하면서 어째 이런 상황에서 아프지만 나았다 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얼굴 보십시오. 저 얼굴 보셨어요? 이래도 잘못했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갔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요. 너무너무 막 이 자기도 감사해하고 좀 얼굴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환하게 달라졌죠. 진짜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 이 말씀 하나가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뭘 봤냐면 야, 사람은 다 똑같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한마디 들어가면 다 바뀔 수 있구나. 이걸 봤어요. 저는 우리 아들은 영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성경에 관심 없고, 야, 너희들은 복제 인간이냐? 어째 이러냐? 진짜 나는 영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근데 이런 무감각한 애들도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변하고 웃고 밝아지고 바뀌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복음 이야기로, 유대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죄사함체 기브리어판 번역본, 그거 이제 우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건지 저는 진짜 이스라엘 가서 처음 정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너무너무 놀라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목사님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을까? 유대인들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이 안수복음을 주시고, 이 목사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마음이 손끝만큼도 제 마음에 의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마음이 막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야,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다 모였대요. 랍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했냐면, 지금부터 이사야 53장을 개인적으로 읽지 마라. 개인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읽지 마라. 정 이사야 53장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다 회당으로 와라. 회당으로 와서 랍비 입회 하에 이사야 53장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 53장 부분 딱 들어가면요, 연습장으로 이사야 53장을 쫙 발라놨어요. 못 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또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몰래 또 막 이사야 53장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유대인들이 고개를 팍 돌립니다. 고개를 팍 돌립니다. 아, 됐다 하면서. 안 본다 하면서. 저는요, 너무 놀란 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제가 의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이렇게 돼, 채찍에 맞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벌받은 거야,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무슬림들한테 물어봐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합니다. 벌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해가지고 벌받았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은 율법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 성경을 펴서 유대인들은 읽어줍니다. 야, 네가 방금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똑같네. 네 마음하고 똑같네. 이게 완전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아,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면서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없는 거지. 만약에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받고 무교병 먹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악한 선지자라고 배웁니다. 악한 선지자야. 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세 가지를 건드렸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뭘 건드렸냐면요. 첫 번째 성전.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 편에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싸웠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앞에 성전이 보이잖아요. 그럼 고개를 돌립니다. 성전을 향해서는 욕도 하면 안 됩니다. 막 열이 받아도 앞에 성전이 있으면 웃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소변이 마려워도 성전을 향해서는 절대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는. 통곡의벽에서 막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왜 통곡의벽에서 뭐 벽이 실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통곡의벽 뒤에 옛날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전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라고 뭐 3일 만에 자기가 짓는다고? 딱 부딪힌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에 부딪혔냐면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 안식일. 이 안식일은 절대 유대인들 건들면 안 돼.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지키려고 막 난립니다. 종교인들 안종교인들은 안식일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목숨을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러면 차를 막 타고 가다가 안식일 사이렌 울리면 차를 그대로 도로가에 세워놓고 차를 키를 뽑아버리고 가버립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그 차 치운다고 막 욕을 하면서 이런 놈이 하나님을 믿나 하면서 막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치워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요 안식일날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버튼 누르는 게 일이거든. 회장 갔다 왔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놓은 거예요. 막 48도까지 올라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틀긴 틀어야 되는데 이 버튼 누르면 지옥 가거든. 이걸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동네 이방인은 나밖에 없는데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좀 똑똑똑 왔어요. 그것도 이걸 막 다이렉트로 그냥 아 이거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안식을 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덥지요. 에어컨 앞에 서가지고 너무너무 더운데 아 이거 막 한 20도만 되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걸 좀 그렇게 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틀어줬어요.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 한 번 우리 단기 선교사가 있는데 히브리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 아저씨가 겨울에 추운데 너무너무 춥다고 단기 선교사한테 이 히터를 틀어달라 했어요. 근데 막 바로 틀어달라 하면 안 되니까 막 축박 하면서 막 몸을 막 이래 하니까 이 단계 선교사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골똘하게 하더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몸을 비틀까? 답답한갑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창문을 다 연 거예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내한테 와가지고 아까 그 중국 사람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소리 지더라고. 완전히 막 지금 추워 죽겠는데. 문 열어가지고 막 그 사람은요 담배를 피는데 안식일날 불 켜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한 10가지 펴요. 니코틴을 막 축적시켜놓고 안식일 끝날 무렵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 해지잖아요. 안식일 끝날 무렵에 담배하고 라이터 들고 이제 막 시계 보면서 막 기다리는 거죠. 이제 막 안식일 딱 끝나면 바로 때가 창문 열고 막 한 연거푼 5개, 6개 펴요. 한 번은 제가 그거를 보고 물었어요. 아이고 인간아 좋나 하니까 좋다 하면서 진짜 피곤하게 살아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호텔에 가면 어떤 관광객이 왔는데 호텔이 12층이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버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1층부터 자동으로 닫혔다가 올라갔다가 열렸다가 아무리 버튼 눌러도 안 닫혀요. 가만히 있다가 닫혔다가 올라갔다가 또 열렸다. 그러니까 버튼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어떤 미국 사람이 호텔에서 밥 먹고 자기 청실이 12층인데 이제 식당은 지하예요. 지하에서 12층까지 올라가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무리 눌려도 안 닫히는 거예요. 지하에서 숙소까지 올라가는데 30분 걸린 거예요.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 막 리셉션 전화 이거 뭐냐고 이 엘리베이터 뭐냐고 막 영어로 막 그러니까 이 카운터에서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 탄 거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적어놔야지 적어놨잖아 딱 보니까 히브리어로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막 절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거를 그대로 직역해서 풀면 이런 말이야.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 종이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딱 뚜껑이 날아갔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팍 열이 받았어요. 뭐 자기가 안식일보다 높다고? 어떻게 인간이 안식일보다 높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안식일에 속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내한테 속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막 밀 잘라먹고 막 착한 일로 일했잖아요. 그래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 해도 돼요. 왜 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높기 때문에 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안식일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차 타고 지나가면요 교통법규요 굳이 안 지켜도 돼요.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교통법규보다 높습니다. 국가 원수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높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안식을 범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건들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뭐, 인간이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 거룩하신 아버지가 뭐 인간 안에? 그리고 아버지하고 뭐 자기하고 하나? 안 되겠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게 극흥분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성전,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예수님 하나다. 내가 거룩한, 아버지가 거룩한, 나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절대 건들지 않는 세 가지를 그냥 그대로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정면으로 팍 부딪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 좀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 죄가 있으면 할라라 못 가리고 쉽게 갑시다. 쉽게. 예, 쉽게. 마음에 죄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앉아가지고 내가 죄가 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안 갈까 하시는 분들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정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디에다가 올인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가 다 씻어져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 맞죠?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 맞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유대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솔직하게. 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그렇게 필요해? 뭐 이런 이제 이 베이스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어디 이제 집회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법궤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아이폰 6가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여기 아이폰 6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어떤 거 가져갈래요?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을 아이폰 6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아이폰 6가 좋은 거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앉아있는 학생 혼자 하나님의 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갔습니다. 마이크 딱 들고 갔어요. 다른 사람 다 아이폰 6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냐 물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머니에서 아이폰 6를 꺼집어내더라고요. 어제 샀어요. 뭐 딴 거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 말고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어요.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축구할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내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솔직히 독일전 보고 안 기뻤던 분 손 들어보세요. 월드컵 독일전 보고. 독일전 보고 기뻤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기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꿈이 뭐냐면 독일을 이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꿈이. 근데 우리가 이기니까 막 축하 메시지가 얼마나 오는지 막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막 계속 축하 메시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 얼마나 저주하는지 봤지 하면서 막 계속 날라오고 축하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골 넣어도 와 하잖아요. 맞습니까? 복권 당첨되면 어떻겠습니까? 와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얻어도 와 잘 안 해요. 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새벽 2시 반에 여기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주면 오실 분. 거의 다 와요. 아마 시계를요, 알람을요, 막 계속 연속 알람 맞춰놓고 있잖아요. 혹시 썸머타임 시작한 거 아니지? 하면서 막 계속 반드시 와요. 근데요, 내일 막, 예를 들면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내일 새벽 2시 반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제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실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가 비중이 크지 않다니까요. 의인인데, 하나님의 의의가 비중이 별로 안 커요. 의인인데, 팍,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막, 복권 당첨할래, 하나님의 의 할래 하면요, 뭐, 현대 유대인들은, 종교인 아닌 사람들은 복권 하겠지만, 종교인들은요, 100% 하나님의 의합니다. 확신해요. 100%면 100%. 하나님의 의, 당연하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잖아요. 그때 모든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이 의를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극흥분했다니까요. 극흥분. 성령이 그냥 막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고 막 극흥분했다니까요. 그리고 막 보락 하고 막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 의가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두 군데 장소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하나는 여기다가 넣어놓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받아들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다 지켜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 피곤하게 삽니다. 정한 거, 부정한 거. 맥도날드 갔는데, 유대인들은요, 우유 제품하고, 이, 고기 제품하고 섞어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 카푸치노 마시는 쪽, 이쪽, 햄버거 뭐, 딱 나눠져 있어요. 제가 커피 마시다가 햄버거 먹는 유대인 친구를 만났어요. 야, 반갑다! 하고 가니까, 이 친구가 나를 보더면, 반가우면, 오, 반갑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면서, 오,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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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만나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유 제품 먹고 있고, 자기는 고기 제품 먹고 있거든. 그 치즈 부은데 치즈가 없어요. 왜? 고기하고 우유 제품을 안 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서 어부들이 뭐를 잡아도 킹크랩 잡혀도 그 자리에서 쓰레기도 다 버립니다. 킹크랩 이만한 거 잡혀도 다 버립니다. 부정하다고. 고등어를 유대인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고등어. 고등어가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근데 고등어를 먹기 시작했어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고등어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그 싸우고 있어요. 고등어 먹지 마라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돋보기를 들고 비늘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고등어 등 위쪽에 요만하게 비늘이 몇 개 붙어있거든. 딱 그거를 발견하고 어떤 랍비가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고. 정하다 하면서 지금도 싸워요. 몇몇 납비더라고. 그게 그 싸움이 있거든요. 어떤 유대인은요,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에 앉았어요. 같이 밥을 받았어요. 내가 막 밥을 먹는데 이 친구 밥을 안 먹더라고. 종교인인데 머리 이래가지고 막 모자 썼다. 밥을 안 먹더라고. 왜 안 먹지? 그 보니까 아, 내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오늘 죽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영화 계속 검색하면서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또 한 숟가락 먹고 이 유대인이 미칠라 하는 거야. 내가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이 스튜디오스를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제발 옆에 있는 이 중국 사람 밥 좀 빨리 먹으라 하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그 스튜디오스가 그럴 수 없다고, 손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럼 이쯤 막 열받았어요. 내릴 때 도시락 갖고 내릴까요? 지금 독일 갈 때인데 내릴 때 막 도시락 갖고 내리면서 막 뭐라 하면서 막 내리더라고. 이방인이니까 나 밥 같이, 끝까지 밥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다 지키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또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계명 다 못 지키니까 제사법 주셔가지고, 계명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제사를 다 그 법대로 또 다 드려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걸 다 지키면 뭐가 옵니까?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못 끊었는데 교회 가려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제가 물었어요. 야, 율법적으로 담배 피는 게 악해, 돼지고기 먹는 게 악해,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 악하죠 하더라고. 여러분, 율법적으로는요, 담배 피는 게 악합니까? 돼지고기 먹는 게 악합니까? 예? 우리 교회적으로는 담배 피면 좀 교제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적으로는 뭡니까? 돼지고기 먹는 게 훨씬 악합니다. 율법적으로. 전체 율법적으로. 그죠? 무슬림들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한테 폭탄을 던져가지고 테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한테 테러할 때 돼지비계를 가지고 테러를 합니다. 돼지비계를 묶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맞는 순간 그 친구는 바로 아웃입니다. 이 친구는 100% 지옥 가요. 이거를 정결케 하게 쟤네는 100% 지옥 가요. 자기들 믿음에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는 영혼을 더럽게 한다고 믿습니다. 돼지고기를 문 앞에다 걸어놓으면 막 뒹굴고 막 난리를 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들이 화살에다가 돼지 비계를 꽂아가지고 막 무슬림들이 막 도망을 쳐. 그 돼지 비계 안 맞으려고 차라리 화살을 맞지. 협상을 하는데 돼지 비계 쏘지 말고 그냥 화살을 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그만큼 돼지 비계를 정오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걸 다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패했습니까? 실패 안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한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곳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이 또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말고 율법을 제외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례요한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가잖아요. 요단강에 사람들이.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다 나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다 나와. 그러니까 유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간 거예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 문제를 들고 세례요한한테 갔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에봇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 이제 사람들은 광야로 세례요한 만나러 갔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요한을 만나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요한한테 갔어요. 메시아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세례요한한테 갔냐? 메시아한테 안 가고 왜 세례요한한테 갔냐?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세례요한한테 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장차 엘리야가 먼저 오신다 했거든요. 그럼 이 엘리야는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메시아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게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동안 지금 2019년부터 위로 100년 동안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기가 메시아다, 뭐 선지자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했죠. 이걸 보고 예루살렘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자기가 마치 메시아라고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선지자라고 된 것처럼 막 이상해져 버려요.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비행기 표 밀어버리고 다니면서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막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있길래 당신 선지자죠? 하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탁, 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왔잖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나는 메시아다 하면서 막 다니면서 새벽부터 막 다녀요. 어떤 가게 앞에 가가지고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알아요 알아요 당신이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일찍 왔다 하면서 가게 장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뭐야 어? 요한계시록 쓴 요한 알지? 그 나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병 고쳐요? 하니까 침을 탈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아픈 사람 귀에다 넣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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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낫는데요. 나보고 아픈 데 없네요. 없다 했어요. 아픈 사람 데리고 오래요. 그 제가 건의를 하나 했어요. 내가 건의 사항이 있다고 뭔데 침을 탁 뱉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니 귀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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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 왜 내 귀에다 하냐 하더라고. 그러면 너 정신병 나. 막 화를 팍 내더라고요. 선지자를 무시했다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야 세례 줄 때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너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실패한 거 믿어? 믿습니다. 너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해? 확실합니다. 너 죄 있지? 예. 너 그러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받을 준비가 됐어? 예, 메시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의식에서 마음을 정할 때는 정결의식을 합니다. 정결의식.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안수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이거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전에 마음을 정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보라 만왕의 왕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례요한은 다른 거 다 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례요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들고 세례요한한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를 들고 나한테 나오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라.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맞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완성입니다. 완성. 자 여러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It is finished. 이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한 옵션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숙제를 하는데 숙제가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너무 많은 숙제를 막 하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일기 숙제 40일 동안 일기 써야 되는데 마지막 날 가기 전날 막 40일 분량의 일기를 다 쓰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잤다. 그 다음날 똑같아.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잤다. 선생님이 계속 읽다가 나와 말아가지고 머리 빡 댄다. 장난해 하잖아요. 여러분 막 숙제하다가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도저히 못하겠다. 끝내. 여기서 끝. 포기. It is finished 하고 이제 딱 끝내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은요. 끝까지 숙제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일일이 숙제를 하나하나 다 하는 겁니다.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숙제를 다 끝내고 나서 연필을 딱 놓으면서 It is finished 하는 겁니다. 즉 complete 했단 말입니다.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죠? 빈틈없이. 자, 예수님은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율법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자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켰습니까? 율법 다 못 지켰죠?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세면요. 하나님이, 야, 너 율법적으로 문제 많지? 예, 하나님, 저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한번 보자. 하나님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냐면, 야, 근데 너 율법적으로 문제 없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세요? 아프지만 나았다. 이것처럼. 자, 여러분, 율법 하나도 안 지켰지만, 율법이 뭐 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고, 그죠? 안식일 안 지키고, 무교병 안 먹고, 비빔밥 먹고, 막, 율법 하나도 안 지켰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율법이 뭐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겨버린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컴플리트 시킨 거예요. 완성하시면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셨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는 거라. 왜?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뭐 했습니까? 갚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완성하시고 그 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린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의롭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팍 나냐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딱 이렇게 취하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 때 그냥 이렇게 죄를 이렇게 넘긴 게 아니고요. 아주 강렬하게 충격을 주면서 팍 이렇게 완전히 막 이런 느낌이 팍 나요. 충격을 줘서 강하게 막 팍 충격을 줘서 넘겼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갔다는 느낌이 확 납니다. 이걸 읽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몇몇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네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확실히 넘어갔다고 돼 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면 네 죄가 너한테 있냐? 메시아에게 있냐? 라고 물으니까 메시아에게 있네요. 다 좋아요. 이게 믿어져? 믿어집니다. 근데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해라. 흥분하지 마. 놀라지 마. 여기 나오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말 해요. 오 마이 갓 합니다. 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악한 선지자잖아요.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 한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들었던 이 모든 말씀 없던 걸로 합시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안 들은 겁니다. 이거 이 말씀 없는 겁니다. 무효. 그냥 물었어. 한 가지만 묻자. 그래, 안 들은 걸로 하자.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 근데 죄는 너한테 있냐? 메시아한테 있냐? 그럼 이 친구가, 하더라고. 성경에 죄는 메시아한테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내 허락도 없이 죄를 가져왔냐면서, 빨리 죄 돌려달라고, 막 죄 돌려주세요. 예수님한테 죄를 넘길 수 없다 하면서 막, 빨리. 빨리 돌려달라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게 믿어지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까? 하더라고요. 아니 너 기독교인 될 필요 없어. 왜요? 너 이거 믿어지지? 예, 믿어집니다. 그럼 너 기독교인 된 거야. 기독교인 될 필요 없어. 이거 믿는 게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죄를 넘겨받았다는 말인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죄가 넘겨졌어? 하고 묻는데 막 진짜 막 마음에서 전율이 막 올라왔어요. 야, 우리는 그거 대답 확실히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 그 대답을 했을 때 그 모든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막 너무너무 놀라면서 진짜 두려워하더라고요. 데인저러스 하면서 막 이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덜덜 떨더라고요. 여러분 5분만 더 이야기하자면 죄송합니다. 법궤 있잖아요. 법궤. 법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법궤. 요거 말고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법궤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정확 그때 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이스라엘 스토리 아카데미 특강을 했는데 법궤를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113cm 두 규빗 반이죠. 그다음에 67cm 높이 67cm 딱딱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지난번 CLF 참석했는데 여름에 바우스 목사님이 법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흉내를 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독일 가서 제가 법궤를 했어요. 여러분 법궤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그죠?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 법궤 뚜껑에 발렸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사진 법궤 뚜껑에 발렸습니다. 발려서 이렇게 덮였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고 법궤 뚜껑을 덮고 피를 발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걸 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이제 이걸 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이걸 열고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법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잖아요. 맞습니까? 목사님 그 말씀 하셨죠? 법궤 뚜껑을 덮어놓고 율법을 넣었다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법궤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 뚜껑을 열고 율법을 끄집어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두 장소에다 넣어놨다.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복음,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실패했고, 이방인들도 실패했고, 헬라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희망은 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죄값을 갚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그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갚고 율법적으로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목사님 이 번역된 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전도를 할 건데, 이제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 시기에 진짜 제 마음에 이 복음,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진짜 우리 같이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독일에서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조직신학이 사람을 다 망쳐놨다. 조직신학이 사람을 다 망쳐. 조직신학은 틀렸어. 조직신학이 어딨어.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신학을 세울 거야. 우리가 복음신학을 세우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복음신학을 세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먹을 쥐시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좀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의 눈동자가 막 불타는 것 같더라고. 느낌에 막 목사님이 막 조직신학을 깨뜨리고 이 복음신학을 우리가 세울 것이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모든 죄가 없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